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차대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사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임할 터인데 그때와 시기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는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반영이라도 한 듯 오늘날에 그 만들어지는 많은 영화 중에 지구의 종말을 그린 영화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가 온다든지 동물이 지구와 인간을 조종하고 지배한다든지 또 자연재해가 자연이 지구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영화들이 오늘날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언급하면서 종말을 위한 성도들의 삶의 정신과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나열해 갑니다. 사도 바울 당시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은 누구이고 저들의 신앙적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구속을 완성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그 그리스도의 초림과 시간적으로 그 재림의 그 교훈을 받았을 때 그렇게 멀리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라라고 열심히 가르쳤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재림이 곧 예수님의 초림에 이어서 곧 임할 것이다. 당장 임할 것이다. 임할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또 믿었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오실 때 갑자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데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영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오심이 예기치 않는 두려운 사건으로 등장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건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영광으로 들리움을 받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삶에 상응하는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뻐하라 라는 차원으로 성도들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그 주님께서 조만간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때와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에 대한 관심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구의 세상의 종말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도 과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냐 그 시기는 언제인가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둡니다. 자, 그런데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언제 내가 내 영혼을 부르겠다. 왜 그 때와 그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시지 아니할까요?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어질 것인가에 대한 때와 시기를 왜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아니할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죽음의 때를 알려준다면 세상의 종말을 알려준다면 거기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먼저는 내 죽음이 임박했다. 내 죽음이 몇 년도다. 또 이 세상의 종말이 몇 년도다. 이렇게 만약에 알려졌다면은 어느 한 성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저 신나게 즐거이 신나게 사용하다가 정말 실컷 즐기다가 엔조이하다가 다 털어버리고 주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0시 다미선교회에 그 휴거설이 있었잖아요. 세상은 바로 그때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육체가 승천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다 헌금을 해라.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니까 너에게 복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들을요,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다 선교에 바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종말이 임한다는 것, 죽음의 때와 시기를 알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걸요, 그저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행복한데 다 허비하고 맙니다. 또 다른 부류들도 있겠죠.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또 다른 부류는 지극히 적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더 내가 경건해야 할 것이다. 거룩하게 살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들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가 다 드릴 것이다. 있는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에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 이건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주의 날에 관하여 뭐라고 설명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지구의 종말에 관한 모든 문제와 때와 시기를 계속 우리가 계수하고 따지는 문제는 결단코 성경적이질 않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 또 오고 오는 어느 시대나 종말론에 관한 징조들을 자꾸만 엮어서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재밌고 종말론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최후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디 그 환경과 상태가 종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평범한 사건 속에, 그죠? 천년 만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 세상의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삶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 잘난 맛에 즐기고 노래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그때에 심판이 임하고 홍수가 임한다. 뭐라 그래요? 여기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방주를 몇 년간에 걸쳐 진다고요? 1세기하고도 20년. 네.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데 큰 배를 져요. 그러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을 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또 방주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해야죠. 왜 방주를 짓는가? 그 120년은 방주를 짓는 최소한의 기간이 아닙니다. 방주는 120년은 하나님이 기다리기로 작정하신 때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고 저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하나님이 은혜 중에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깨닫질 못하죠.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똑같습니다. 롯의 때를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중에 불과 유황에 심판이 임했다. 똑같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똑같아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돌연한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역사와 지구의 상태가 종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공해죠. 네, 공해입니다. 또 전쟁과 테러와 천재지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로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그때가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천년 만년 오래 살도록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갑작스럽게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이 로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갑작스럽게 주님의 오심의 개입으로 이 세상은 그 역사와 지금의 상태가 바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 공해 아니에요. 전쟁 그것이 결코 종말을 부추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2절 3절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4장을 읽었어요. 네. 이제 그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점점 저도 또 제가 소망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소망회 분들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멘. 자, 5장 우리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 누구를 향한 경고죠? 여기는 불신자들입니다. 네. 또 물론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기서 저희는 불신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 말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에서 무슨 의미를 지닌 말로서 설명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친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를 즐기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럼 팍스 로마나가 뭔가? 그 로마의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가 도대체 뭐냐? 로마가 이제 군대로 전 세계를 이제 압도하고 이제 정복을 합니다. 이 세상을 평정하고 무역로를 만들게 되고 군사력의 도움으로 모든 여행도 이제 안전하게 되고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와 안정과 법과 질서가 상당히 안정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로마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속국들 또 그 식민지들에게 로마가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또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고 명령에 복종하면은 우리 군대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될 것이다. 안전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을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 평화의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가슴 속 깊이 팍스 로마나가 들어오게 되자 바울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안녕과 평안은 마치 도둑과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의 심판과 재림이 예기치 못한 때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또 정신을 차리도록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도 주세요. 여기 4절부터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뭐죠?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를 비교합니다. 밤에 속한 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삶을 알아요. 그러나 공이 똑같이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는지는 우리는 모두 다 모르는 겁니다.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될 그 일의 열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합니다. 저들의 온 소망이 뭐죠? 저들의 영혼이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입니다.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일 수 있고 그야말로 박스로만 합니다. 물질만이 안녕과 평안을 약속한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쌓아놓아서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여러 짓고 곳간에 가득 채우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의 오심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광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믿음의 약속에 의지하여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빛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빛에 속한 자들답게 너희가 살아가라 어떻게 요청하시죠? 8절 이하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 전투복장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을 깨어서 일상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성도로서 말과 행실을 우리가 삼가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칼과 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381면입니다. 우리가 내일 종말이 와도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일 종말이 와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사랑하며 봉사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가며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하며 대접받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일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처럼 하라 얘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열방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호칭들이 있죠. 잘 아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3장에도 12장에도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세요. 이대온 너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너는 세상에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대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복의 근원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대신 저주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대신 축복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이제 점점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은사대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근원으로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렵지 않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평하시기를 너는 내 맡긴 삶에 충성을 다하였노라 칭찬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을 복되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세상 앞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웠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계수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더욱 성실히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의 받은 은사대를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을 하며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나누고 봉사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성도됨의 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